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녕하십니까 조미영입니다.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힘든 일 참 많으셨죠? 각종 과제와 전투에 내몰리고 거기에 코로나 사태, 수해 피해까지 겹쳐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고 새해에는 모든 상황이 좀 나아지기를 바라고 기대해봤으면 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말 특집으로 진행되는데요. 악동 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송년 특집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올해 북한 관련 뉴스 5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5가지 좀 말씀드리면 코로나 사태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 그리고 김여정의 부상,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실패를 인정한 부분, 그리고 이제 유엔총회에서 16번째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 그리고 이제 이달 초에 지금 제정된 걸로 알려진 북한의 반동사상 배경법, 이렇게 총 5가지 뉴스를 올해 북한 관련 뉴스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 네. 코로나 사태로 올해는 진짜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었죠.
네.
북한 주민들의 고통도 이만저만 아니었잖아요.
네, 지금 지난해 말에 그 중국 무안에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도 국경 봉쇄라는 초강수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1월 31일부터 북한의 경우는 평양으로 들어오는 국제 항공, 뭐 국제 열차, 선박편의 운영을 전면 중단을 했고,
네.
2월 말에 이제 김영은 북한 내각 그 보건성 부상이 어떤 말을 했냐면 진단 방법과 치료 방법이 완전히 확립될 때까지는 국경 봉쇄 방침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금 올해가 다 가도록 지금 국경 봉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이제 북한의 경우는 코로나 의심 지역을 뭐 전면 봉쇄한다랄지 내부의 이동을 뭐 통제한다랄지
네.
또 시장 이용 시간을 통제한다랄지 이런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북한의 방역 조치라는 게 결국에는 지금 이동 통제
네.
그리고 국경 봉쇄 이런 것들인데 이런 식의 코로나 방역 조치가 길어지면서 북한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그렇죠. 지금 뭐 한국도 그렇고 잘 사는 나라들도 경제 타격이 좀 심했고 북한처럼 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나라는 더욱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지금 국경 봉쇄로 북한 경제에 이제 큰 영향 미치는 게 중국과의 무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무역 규모가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해관 총서가 지난 10월에 공개한 무역 통계 자료가 있는데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에 북중 무역 규모가 5억 3천만 달러였대요. 근데 이제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과 좀 비교를 해보면 73%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그러네요.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그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북한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 사태 등이 겹쳐가지고 -5에서 10%까지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행군 시기였던 1997년에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6.5%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23년 만에 북한 경제가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은 걸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 데일리 NK를 통해서도 북한 주민들의 그 생활 모습이 좀
네.
전해져 오고 있는데 실제로 북한 주민들 생활 정말 어렵다고 하죠.
네, 일단 그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던 수입 물품이 국경이 봉쇄되면서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만렙이나 설탕이나 이런 게 엄청 폭등을 했고 다만 쌀은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4,000원대를 유지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주민들이 돈이 없어서 쌀을 사 먹을 이 그 경제력이 좀 떨어진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굶주리는 주민들이 실제로 늘어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북한 당국이 지난 그 10.10절, 그러니까 당 창건 75주년 앞두고 전량 세대를 조사를 했나 봅니다. 인민반별로.
네.
그러니까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는 세대를 좀 파악을 해보려고 했는데 조사 결과 지난해 춘궁기 때와 비슷한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냥 보통 그 10월이면 추수철 무렵이기 때문에 전량 세대가 보통 감소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어쨌든 식량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 가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일랭크 소식통에 따르면 이 밥을 자주 굶으면 또 영양실조 앓게 되고 영양실조 앓게 되면 이제 몸에 이런 그런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질병이 겹쳐가지고
맞습니다. 네.
죽어나가는 그 주민들이 좀 제법 있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뿐만 아니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네. 일단 뭐 그 국경 지역에 접근했다고 총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국가 방역 규정 그 위반했다고 총살당한 사람도 또 제법 있고 심한 경우에 가족까지 정치범 관리소로 보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코로나 의심 환자가 발생을 해서 전면 봉쇄를 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개성에 그 한국에서 몰래 올라간 올북자가 있었잖아요.
네.
의심된다고 그 지역을 그냥 봉쇄를 뭐 해버리는 일도 있었고 북중 국경 지역에서도 중국에서 몰래 아마 들어갔겠죠.
네.
그래서 그 북중 국경 지역 일대 일부 지역을 또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 일부 세대가 굶어 죽는 이런 좀 인권 그런 침해도 꽤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는 올해 정말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그렇죠.
북한의 피해 상황은 어쩌면 다른 주변 국가들보다 더 심각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제 살펴볼까요?
좀 다음 주제는 좀 밝은 주제를 좀 선택을 하고 싶었는데 좋은 뉴스가 좀 없네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세계적으로 또 주목을 받았었죠.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 그리고 동생 김여정의 어떤 부상 뭐 이게 눈길을 좀 끌었는데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11일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한 뒤에 잠적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게 그 4월 15일 북한에서 태양절이라고 하는
네.
그 할아버지 김일성 생일 때 금수산 기념궁전 참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김 위원장이 2012년부터 뭐 공식적으로 집권을 시작한 이후에 참배 안 한 게 처음이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지 않냐 뭐 이런 관측이 나왔고요. 그리고 데일리 NK 그리고 미국 CNN 방송에서 김 위원장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이후 수많은 매체에서 이제 뭐 각종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에서도 이상 징후가 좀 보였는데 저희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잠적했던 4월 셋째 주, 넷째 주 때 북한 내부에서 각 기관에 하달되던 그 김 위원장의 발언이 담긴 방침 포치가 없어가지고 내부에서도 좀 의구심이 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김 위원장이 한 달 반 정도 후에 다시 등장을 하고 일부 나라들에서 뭐 김 위원장 건강에 문제가 없다 이런 정보를 공개를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는 또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대비해야 한다 이런 분석도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논란이 된 이후에 이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의 권한이 확대된 것도 눈길을 끌었었죠.
네, 사실 북한을 오랫동안 관찰했던 사람도 이거 좀 특이한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북한에는 이 절대 권력을 수령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권력은 자식하고도 나누지 않잖아요. 그런데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던 4월 이후에 여동생 김여정의 권한이 크게 확대가 돼서 주목이 됐습니다. 올해 4월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대남 대미 정책을 다 총괄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6월에 한국을 향해서 담화를 발표해가지고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공동사무소까지 폭발을 했고, 그리고 김여정의 그 담화, 그러니까 대남 담화를 노동신문에 실어가지고, 네. 각계각층에 반향을 싣는, 그러니까 거의 뭐, 김정은 위원장급의 그런 네. 대우를 해주는 것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동생에게 고난을 크게 줘야 할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에 자신이 없다, 이런 해석들도 좀 나왔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결정이나 지시를 못한 상황이 왔을 때,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생 김여정에게 일정한 지위와 고난을 갖고, 좀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뭐, 김정은 위원장이,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왔었습니다.
보통은 뭐 네. 총리라든지 이렇게 네.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직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통의 국가에서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문제 생기면 부통령이 그렇죠. 맡으면 되고 네. 차근차근 다 있는데 네. 북한은 그게 없나 봐요.
결국에는 네. 가족이 같이 통치하는 네. 가족 국가네요.
그렇죠. 네. 가족밖에 믿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의 8차 당대회 때 김여정 부부장의 직책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주제 살펴볼까요?
네, 이제 올해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종결짓는 해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인정을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그 10월 10일에 당시 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을 밤에 했잖아요, 새벽에. 네. 그래서 열병실 연설을 했는데 이때 무슨 말을 했냐면 나라를 이끄는 중책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 노력과 정성이 부족해서 우리 인민들의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보답을 하지 못해 면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북한 주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다. 그래서 내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경제 번영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내놓겠다. 결국 이 말은 그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네. 달성 못했다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상 실패했다는 걸 스스로 자인을 한 셈인데 모르겠습니다. 8차 당대회 때 5년 동안 못한 걸 뭔가 새로운 걸 내놓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이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그동안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만큼 무오류.
늘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네. 북한 상황이 계속해서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라도 직접적인 입장을 좀 밝힌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을 만큼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정면 돌파하겠다, 자력갱생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갑자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생겨서 지금 국경 봉쇄가 1년 가까이 진행을 했고 북한 내부 이동통제까지 이어지면서 거의 이제 북한 경제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여름에 수해 피해가 컸고 특히 이 곡창지대 피해가 컸다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식량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대북 제재가 지금 이제 핵개발 때문에 대북 제재가 되는 게 한 3년 가까이 지금 강화된 대북 제재를 받으면서 세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김 위원장이 방법이 없으니까 내놓은 게 자력갱생입니다. 자력갱생. 근데 코로나 방역이 좀 어려우니까 좀 인정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방안도 있었지만 이거 거부했고요. 그리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좀 중단하고 미국과 관계 개선해서 경제발전에 집중하는 방안도 있었지만 이거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택한 것 북한 인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자력갱생 이 전투만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국가의 정책이라는 게 인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북한 당국이 실제 올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정말 인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는지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자, 네 번째 주제 넘어가 볼까요?
네, 좀 계속 좋은 뉴스를 하나라도 좀 뽑아야 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좀 나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상황이 매우 어려워서 그런지 지금 민심도 좋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 때문인지 올해 내북 통제나 처벌의 강도가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달 초에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생각과 행동을 더욱 옥죄겠다.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네. 처벌하겠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 뭐냐면 1, 2조가 뭐냐면 1조가 외부 라디오 듣는 거 처벌하겠다. 2조가 외부 영상 이런 거 보면 처벌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청진에서 배 타고 이제 날씨를 들어야 되는데 북한 날씨가 부정확하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그런데 뱃사람들은 이게 날씨가 좀 잘 알아야 대응하고 할 텐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외부 라디오를 듣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들었던 선주가 고발이 돼가지고 공개 처형 당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세우고 실제로 정말 강력한 처벌을 지금 연말부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진실을 가려야만 북한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인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책은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주제는 뭔가요?
그나마 그래도 이 다섯 번째 주제가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주제가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유엔 총회 본 회의가 지난 16일에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이게 2005년부터 지금 매년 통과가 돼서 16년 연속 통과된 결의안이거든요. 그래서 결의안에서는 뭐 북한의 교화소, 뭐 정치범 수용소, 직결소 여기에서 일어나는 고문, 성폭력, 비인간적인 뭐 대우, 그리고 종교나 뭐 집회에 자유 뭐 이런 광범위한 인권 문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 그 법정에 그 세워가지고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공고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북한 주민들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방역을 이유로 북한 주민들의 그런 인권을 많이 유린했는데
네.
이 문제를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에 담아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북한 당국이 방역을 이유로 자신들이 돕지 못하는 걸 국제사회가 인도적 지원으로 돕겠다는 걸 막는 거, 협조하지 않는 거,
네.
이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참 올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부디 내년에는 북한 주민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작은 씨앗이라도, 새싹이라도 좀 돋아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인수 기자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여운이 부릅니다. 이젠 잊기로 해요.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 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본 한국. 오늘 이야기, 이 해의 끝을 잡고. 2020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 흘러간다. 예년 같으면 사람들은 지금쯤 타종 행사를 보러 서울 종로에 있는 보신각으로 향하거나 새해 첫 해를 보려고 산과 강으로 떠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올해엔 코로나 때문에 꼼짝없이 집에 갇혀 있다. 최근 전염성이 더 높다는 변종 바이러스까지 발견돼 연말 분위기가 더욱 침울하다. 통로를 조작하는 리모컨을 들고 TV 앞에 앉아 여기저기 돌려본다. 각 방송사마다 방송인들의 한 해 성과를 총화하는 연예 대상이라는 방송이 밤늦게까지 방영되고 있다. 1년 동안 가장 인기를 얻었거나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한 배우들에게 값진 상도 차려줬다. 각 언론사들에선 한 해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 10개를 골라 조목조목 열거하고 한국 사회와 국민들에게 미친 긍정적인 점, 부정적인 부분,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며 올해를 평가한다. 올 한 해 가장 뜨거웠던 소식은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것이었다. 작년 말쯤 시작된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1년이 된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지기는커녕 더 강해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도 상황이 심각해서일까? 해마다 가을이면 연락을 해오시던 어머니의 소식도 끊겼다. 북중 국경에서 어른거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무조건 총으로 쏴죽이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니 그만큼 경비가 삼엄하여 당장 소식을 전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 남쪽에 있는 딸에게 소식을 전하지 못한 어머니 심정도 오죽하랴.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초조하게 지내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린다. 이제 80을 바라보는 어머니 연세를 생각하면 더더욱 걱정되고 불안하다. 어머니 다리가 아파 거동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 돈까지 떨어졌으면 어떻게 먹고 사실지. 의료 상황이 좋다는 한국도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1,000명 가까이 돌파하며 최악의 겨울을 맞고 있는데 고향은 더 심하지 않을지 걱정된다. 상황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마저도 알 수가 없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가슴이 먹먹해진다. 갑갑한 마음에 창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북녘 하늘을 바라본다. 지금쯤 어머닌 뭘 하고 계실까? 어렸을 때 이맘때면 어머님은 설날에 먹을 떡을 만드셨다. 나는 그 옆에서 어머니의 일손을 거들고 있다. 그러다가 새해를 알리는 0시가 되었을 땐 가족들 모두가 TV 앞에 오구구 모여 앉아 평양 소년공전에서 열리는 새해 설맞이 공연을 시청하며 울고 웃었었다. 예쁜 귀염둥이들이 나와 춤과 노래로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고향 사람 누구나 즐거워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나마 설날에 유일한 낙이 있었다면 설맞이 공연을 보는 것이었던 것 같다. 설맞이 공연이 아무리 보기 좋은들 자식 없이 설을 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즐거울리 만무하다. 딸이 없는 20여년의 설을 그동안 어찌 보내셨을까? 남들은 새해를 앞두고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앞날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나와 어머니는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 통화조차 못한 채 그리워하고 있다. 가족을 그리며 안타까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가 어찌 나 하나 우리 가족뿐이랴. 그렇게 위안을 삼고 마음을 꾹 눌러본다. 하지만 눈가가 젖어드는 건 막을 수가 없다.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이 2020년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네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코로나 백신, 그러니까 예방 이야기 속속들이 나왔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접종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오늘은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올 한 해가 지금 다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았던 대표적인 사건들, 한마디로 세계 뉴스,
네,
이런 걸 통해서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2020년의 굵직굵직한 세계 뉴스를 정리해 주신다는 건데,
네,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일단 뭐니 뭐니 해도 올해는 코로나19가 가장 큰 사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구촌의 보건, 경제가 사실상 붕괴되다시피 하게 만든 코로나19 사태, 이게 가장 큰 뉴스 같은데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작년 말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처음으로 발병이 보고가 됐어요.
네.
그러더니 전 세계로 너무나 빨리 확산이 돼버렸습니다. 전염력이 대단히 강하고요. 다만 다행인 것은 치사율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
일단 연구되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피해가 컸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누적 확진자가 7천만 명을 훨씬 넘어섰고요.
네.
사망자도 165만 명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피해가 컸고요. 그리고 또 각국은 이거 확산을 억제하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막 국경을 봉쇄하거나 또는 자국민들의 이동을 막 강제로 제한하거나 네.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습니다. 그 때문에 경제 활동이 사실상 마비된 곳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전문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경기 침체가 닥쳤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다행히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끝낼 백신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개발을 했고요. 현재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잘하면 내년 상반기, 그렇지 않으면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코로나 사태를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지금 막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 하면 이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을 꼽을 수 있겠는데
그렇죠.
미국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될 것이다. 초창기에는 그렇게 의견들이 있었는데 올해 재선이 안 됐어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바이든 시대가 열린 것이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입니다. 11월 3일 열린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은 거예요. 바이든 당선인은 2021년 1월 20일 날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46대 대통령이 이제 되는 겁니다. 미국의 정권 교체에 성공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하고는 다른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매우 많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미국의 정책이 바뀌면 아마 국제사회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겁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안보 동맹국들까지도 막 압박을 해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외교 정책을 펼쳐왔었거든요. 그래서 막 주둔비 이런 걸 막 더 내라 막 이런 거 안 그러면 철수하겠다는 식의 네. 이상한 압박까지 넣는데 이런 식의 완전히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웠었는데 바이든 당선인은 그렇지 않겠다.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고 동맹을 더 강화할 거고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는 완전히 정반대에 가까운 외교정책을 펼칠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당선이 거의 되자마자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의사표시를 해왔어요. 트럼프 정책을 반드시 바꾸겠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미국이 돌아왔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는 미국이 아니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선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북한 네. 생각이 나네요.
그러게요. 북한은 선거가 너무 형식적이죠?
그렇죠.
초거지자들을 바꿀 수는 없죠, 선거로.
네.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니까요. 이민들이 투표를 해서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최고 지도자를 바꾸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근데 북한 아직도 한 사람이 수십 년씩 지도자를 하고 또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봉건 시대의 세습 정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어서 빨리 인민이 직접 지도자를 결정하는 민주 정치 시대가 좀 열렸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 어떤 뉴스인가요?
역시 이 뉴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올해 정말 심각했었어요.
네.
이게 계속해서 더 심하게 갈등을 하다 보니 이러다가 이거 옛날 20세기 때 신냉전 시대가 오는 거 아니야? 그 냉전처럼 그런 시대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 안겨졌는데요. 일단 세계 경제 기준으로 보면 1위 국가 미국, 2위 국가 중국입니다.
네.
이렇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1, 2위 국가들이 갈등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도 생겼는데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 작년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건에 세금을 엄청 매겼어요. 몽땅.
네.
그래서 사실상 무역 전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다 실시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중국의 기업 가운데 바이트댄스라고 하는 기업이 모바일 아마 이거 알지 모르겠는데 전화기에 손전화에 틱톡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중국 회사예요.
아, 짧은 영상을 그렇죠. 올리는 그거죠.
네, 짧은 영상 네.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손전화로 볼 수 있는 그런 거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른 사람도 그걸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인기가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라 이렇게 한 행정명령을 내려버립니다.
팔라는 건가요?
그렇죠. 미국에 있는 그 중국계 회사인데 그런 행정명령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 화웨이의 장비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근데 이거 수출하지 말아라 또는 수출을 크게 제한을 어렵게 막 했다거나
네.
등등등 또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 SMIC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수출을 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인 무역 전쟁을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벌인 거예요. 그래서 제재도 하고 막 양국이 서로 상호 비방전도 벌이고 올해 정말 극심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이거 미중 관계가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처럼 극단적인 갈등 관계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올해 컸던 한 해입니다.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를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이유야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이유는 그거죠. 중국이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경제 규모가 점점점 같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그것도 약간 걱정스러운데 중국의 경제 성장 방식은 선진국의 경제 성장 방식과 약간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기술을 몰래 탈취해가지고 그걸 네. 자기 기술에 막 쓴다거나
네.
이런 식의 편법도 사실 중국 같은 경우 피하지 않는 그런 식의 막 무분별한 경제성장 전략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 자체가 미국에게는 원래 중국의 성장 자체도 문제지만 그 방법도 여러 가지 편법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견제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강대국들 사이의 지위 권력 영향력 다툼 이게 아마 미중 관계 본질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본질은 어떻든지 간에 명분으로 내세운 거는 중국이 네. 정말 미국의 기술을 너무 많이 빼가고 있다.
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새롭게 창출해낸 그런 가치들을 계속해서 모방을 해냈고 쉽게 네. 그런 수익을 얻고 있다. 뭐 이런 걸 내세웠던 것 같아요. 경제 규모로 볼 때 세계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면 이게 세계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그렇죠.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항상
그렇죠.
한국은 네, 바로 중국 옆에서 그리고 또 미국하고는 동맹국이고 네. 이러면서 가운데서 힘든 나날을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년엔 두 나라 관계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한국이 좀 마음 편하게 네,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어떤 뉴스인가요?
네 번째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입니다. 영국이 1월 말에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네.
영국의 탈퇴를 영어로 표현한 건데 브리튼 엑시트 뭐 이런 거겠죠?
네.
근데 이걸 이제 단행을 하는데 이 사실 결정은 2016년 6월에 국민투표를 했어요. 우리 유럽연합에 남을 거냐 말 거냐.
네.
근데 2016년 6월에 국민투표 했는데 탈퇴하자 이렇게 결정이 일단 된 겁니다. 그로부터 지금 3년 7개월 만에 지금 브렉시트 탈퇴를 단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올해 12월 31일이 되면 완전히 완전한 탈퇴가 끝이 납니다.
아.
그동안에는 약간 탈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전 준비 작업을 지금 3년
네.
동안 해온 거예요.
네,
근데
네.
이제 그것도 모두 이제 끝이 나서 완전 탈퇴가 12월 31일자로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영국의 보수당 정권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려고 한 것은 국경 통제는 내가 해야 된다. 이걸 유럽연합에 맡길 수 없다. 이런 논리였어요. 또 사법권도 유럽연합이 사법권까지 가져가는 건 안 된다. 우리나라가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우리의 주권을 유럽연합이 자꾸 가져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유럽연합과 결별을 해가지고 영국 문화의 우월성 또 국제무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위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이런 거였고요. 반대론자들은 또 어떻게 했냐면 홀로서기를 하게 될 경우 영국은 당연히 경제도 악화될 거고 그다음에 안보도 유럽연합과 국제사회 협력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약화될 거다 이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찬반이 치열했는데 결국 찬성론이 약간 많아서 뭐 이번에 탈퇴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유럽연합과 영국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거냐? 이것으로 여러 가지 협상을 해왔어요. 그래서 기존 유럽연합의 특혜는 특혜들을 누리면서 자주권을 확보하는 이런 걸 이제 다 둘 다 꿈꿨는데 유럽연합은 그렇게 해서 선례가 나오면 탈퇴를 할 나라들이 여러 나라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불이익을 크게 주겠다. 이게 유럽연합의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서로 협상이 잘 안 된 채 어쨌든 유럽연합 탈퇴 시한은 다가왔고 결국 협상이 좀 뚜렷하지 않은 채 결국 떠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것이 과연 영국에게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겠네요.
네. 네. 전 북한에 있을 때 유럽에 대해 잘 몰랐어요.
네네네. 뭐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제가 유럽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아, 네.
이게 유럽 연합으로 먹혀 있어서
그렇죠.
그 유로 돈도
돈도 같은 화폐 쓰고요.
같은 화폐를 쓰니까 네. 국가를 옮겨 다닐 때마다 화폐 교환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편하죠.
그리고 국경도 다 이렇게 그냥 네. 차로 검문소 하나만 그냥 통과하면은 바로 다른 국가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
말이 국경이지,
네.
그 유로열차 같은 거 있잖아요. 영국에서 프랑스, 독일 가고 뭐 또는 저 이태리 가는데 그냥 열차 타고 쭉 가잖아요.
네.
사실상 거의 국경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맞습니다. 지금 네. 그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영국, 독일, 네.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그러니까 20개가 훨씬 넘는
네,
나라가
이런 나라가 유럽 연합으로 이렇게
있죠.
묶여 있었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여기서 네. 영국은 우리는 우리 자주권을 그대로
그렇죠.
챙기고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이렇게 탈퇴를 네. 선언을 한 건데요. 유럽 연합 탈퇴 이후 영국이 바라던 대로 뭐 영국의 위상이나 경제 상황이 더 좋아질 건지 아니면 더 나빠질 건지 어떻게 그 갈지 궁금합니다.
지켜봐야 되겠어요. 이거 저도 궁금합니다.
네. 네. 다음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다섯 번째는 민간 우주 여행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네.
기업가가 있어요. 괴짜 천재다 이런 별칭이 붙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스페이스 X라는 이름의 미국의 민간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스페이스 X가 5월 30일 때 미국 항공우주국 소속 우주 비행사 두 명을 태워가지고 국제 우주 정거장에 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는 이미 1961년 옛 소련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을 태운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선, 사람을 태운 우주선 보스토크 1호라고 하는 이 우주선을 우주여행을 했어요 이미.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두 8차례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 대부분 국가가 한 겁니다. 국가가. 근데 이 스페이스X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개인, 민간 기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기업이 주도한 우주여행은 이제 스페이스X가 처음입니다. 처음. 그래서 스페이스X가 이제 5월 시험 운항을 했고요. 11월 16일 실제 임무가 있는 우주비행사 4명을 또 그 우주정거장에 보내서 그야말로 민간 우주선 정규 운항 개시를 알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여행 시대가 열리는구나. 그 속도가 좀 빨라지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비행기 만드는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네.
보잉사라든가 블루 오리진이라든가 이런 비행기 만드는 회사들까지 지금 우주선 만들어서 우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는 우주여행, 그러니까 달로 실제로 여행을 한 일주일 또는 보름 갔다 오는 이런 것이 곧 그 눈앞에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런
네.
기대 심리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네.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네.
정말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우주 여행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재밌을까요? 아니면 조금 약간 무서울까요? 달나라 여행 가는
이거
거?
가고 싶다고 네. 생각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만큼 호기심이 정말 크신 분들이니까 무섭다는
네.
생각보다는 가고 싶다는 생각을 더 크게 할 것 같은데
네.
보니까 돈도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래. 오늘은 올해 세계에서 가장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어떤
네.
것들이 있었는지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올 한 해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네. 내년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미국의 상징이 된 흑인 여성. 미국 돈 20달러를 보면 한 흑인 여성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초상이 있었는데요. 미국 재무부에서 2016년부터 20달러에 들어가는 초상을 흑인 여성의 얼굴로 바꿨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해리엇 터브먼. 해리엇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해리엇은 1820년 미국 메릴랜드의 한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미국은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해리엇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는데요. 청소년 시기가 되자 어렴풋이 자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무렵 해리엇 주변에 살던 다른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찾아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해리엇의 고향은 미국의 남부로 목화 농사를 흑인 노예들이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북부는 공장이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북부에서는 흑인 노예들에게 자유를 보장하고 많지는 않아도 일을 하면 돈을 지급했습니다. 이 소문이 남부에 퍼져 흑인들이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한 겁니다. 해리엇이 15살이던 어느 날 우연히 도망치는 노예를 돕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에게 발각돼 반항하다가 커다란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았습니다. 이후 해리엇의 두개골은 함몰됐고 앞니는 없었으며 평생 간질 증세를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해리엇은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당시 미국 북부에는 백인 일부와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흑인들로 결성된 비밀 조직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남부의 흑인 노예들을 탈출시키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해리엇도 이 조직의 도움을 받아 29살 때 북부로 탈출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일찍 남편과도 헤어진 해리엇은 미국 북부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해리엇은 주로 자벽부나 청소부로 일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많지 않은 로임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런데 봄과 가을이 되면 해리엇은 돌연 종족을 감추곤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는 빈털터리로 돌아와 다시 열심히 일을 했죠. 그녀는 사라질 때마다 남부로 잠입해 흑인 노예들을 탈출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리엇은 1850년부터 1860년까지 10년 동안 남부에 무려 19번을 넘나들면서 300명이 넘는 흑인 노예들을 탈출시켰습니다. 물론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해리엇은 주로 할머니로 변장해 흑인들이 있는 농장으로 숨어들었고 심지어 고향의 농장에까지 숨어들어 가족들을 탈출시키는 대담함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300여 명을 탈출시키면서도 단 한 명의 낙오자나 부상자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유를 억압당한 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던 흑인 노예들. 미국 사회에서도 변화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861년 노예제 폐지를 주장한 미국 연방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남부 11개 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북전쟁인데요. 해리엇은 이 전쟁 기간 또 어떤 일을 했을까요? 남북전쟁은 흑인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결정하는 중대한 전쟁이었습니다. 해리엇은 주저없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북부군의 승리를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요리사나 간호사가 되기도 했고 목숨을 걸고 정찰이나 정보 수집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작전 중에 남부의 병력과 군사기지 등 중요한 정보를 빼돌려 북부군대의 승리에 큰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1863년 1월 1일, 마침내 노예 해방령이 공표됐습니다. 해리엇의 투쟁은 미국의 노예 해방의 역사에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한때 노예였고 작고 볼품없었던 흑인 여성이 미국을 상징하는 인물이 됐는데요. 자신의 자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싸웠고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졌던 그녀의 용기 때문이겠죠.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올 한 해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와 입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내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GOD의 길 보내드리면서 저는 내년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